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잠시 뒤 단독회담과 함께 시작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단독회담과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 6시 15분 회담 장소인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 도착해 6시 30분 김 위원장과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후 두 정상은 6시 40분부터 20분 동안 1대1 회담을 한 뒤 7시에 친교 만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만찬에는 미국 측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이 양국의 통역과 함께 배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과 나는 비핵화에 대해 뭔가를 도출해내고 북한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공군기를 동원한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양국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당국자는 오늘 자국 공군기가 카슈미르에서 인도 공군기 두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대변인은 파키스탄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 공습을 단행하자 인도 공군기가 파키스탄 영공을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복이 아니라 파키스탄이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파키스탄은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양측이 어젯밤 국경 통제선 주변에서도 총격전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인도는 지난 14일 잠무 카슈미르주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경찰 40여 명이 숨지자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인도 공군은 지난 26일 국경 통제선을 넘어 파키스탄 내 바라코트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시리아 영토에 불법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철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시리아 군이 시리아 요르단 국경 지역에 있는 루크반 난민 캠프에 머무는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를 준비했다면서 안전 통로를 통해 이들의 귀환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루크반 캠프 외곽에 주민이 캠프를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인도주의 피난 통로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루크반 주민들과 현지 반군은 러시아의 조처가 루크반의 피난민에게 귀환을 강제하려는 시도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루하니 대통령은 오늘 공개 서한을 통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자리프 장관을 미국 압박에 저항하는 전면에 나선 믿음직하고 용감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면서 그의 사의를 수락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자리프 장관은 이란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자리프 장관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25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나는 이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으며 그동안 모든 부족함과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며 전격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인도주의 구호품 반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엘리엇 에이브람스 베네수엘라 담당 특사는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가 베네수엘라 정부의 재선고와 인도주의 구호품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번 주 표결에 붙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고위급 인사와 금융 부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야권의 대화를 촉구하는 안보리 언론 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잠시 후에 만찬 회동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북한이 비핵화하면 베트남처럼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와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시 후 만찬을 겸한 회동을 시작으로 두 번째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는 두 정상이 싱가포르 회담 합의보다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두 정상은 현지 시각 27일 저녁 6시 30분 만찬 회동을 시작으로 1박 2일의 하노이 회담 일정에 막을 올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장소는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시 15분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을 출발해 6시 30분 메트로폴 호텔에 도착합니다. 이후 10분 후인 6시 40분부터 김 위원장과 20분간 1대1 단독 회담을 갖습니다. 친교 만찬은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측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믹 멜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합니다. 또 양측 통역이 한 명씩 동석합니다. 앞서 미국 두 정상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특별 공연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백악관은 아직 이와 관련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곳 시각 8시 35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번째 회동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협상은 28일에 진행되는데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단독 회담을 연 뒤 오찬을 갖습니다. 이후 주요 참모들이 참석하는 확대 회담이 열리고 하노이 공동 성명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은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 오찬과 산책, 공동 성명 서명식 순으로 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실무대표들은 지난 21일부터 하노이 선언을 완성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 여부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목표보다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베트남 경제 모델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베트남 고위 외교관리는 VOA에 베트남은 북한 등 전 세계와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하노이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7일 하노이에서 첫 아침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베트남식 경제 모델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 전 트위터에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번영하는 흔하지 않은 나라로 북한이 비핵화하면 베트남처럼 되고 그것도 매우 빠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잠재력은 굉장하다며 이는 내 친구 김정은에게 있어 역사상 거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곧 그것을 알게 될 것이며 매우 흥미롭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 베트남 주석궁에서 열린 웅우엔 푸종 국가주석 등 베트남 고위 관리들과의 회동에서도 경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Coming in from the airport, seeing everything that's been happening and been built even since last year when we were.
트럼프 대통령은 관리들에게 전날 밤 호텔로 이동 중 하노이에서 공사 중인 건물들을 보며 베트남이 얼마나 번영하는지 봤다면서 베트남이 짧은 기간에 이룬 걸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아주 빠른 시간에 북한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베트남식 모델을 따르라는 김 위원장에 대한 공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 체결한 여러 건의 무역 합의 서명식도 북한 수뇌부에 본보기를 보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웅우엔 푸종 주석이 서명한 합의엔 베트남 항공사들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127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기 100여 개의 구매도 포함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이런 베트남 경제 모델을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베트남 관영 매체들은 베트남의 경제 번영에 찬사를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수용 여부가 관심을 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 호아총 외교부 차관은 27일 북한의 베트남식 롤모델 채택 가능성을 묻는 BOA 질문에 롤모델 같은 말은 삼가야 한다며 베트남은 단지 북한 등 전 세계와 경험을 나누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should say like a role model. I think that for any country that
서로 경험을 배우고 나누길 원하며 어떤 나라가 베트남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기 원하면 기꺼이 나눌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북한 주재 공사를 지낸 팜 띠엔 반 전 주한 베트남 대사는 27일 베트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을 개방하면 베트남은 소비재와 식량 등의 대북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에 상응해 베트남에 광물을 수출할 수 있고 현물 교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27일 베트남의 개혁 개방 모델인 쇄신이라는 의미의 도이모이와 경제 발전을 자세히 소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하노이 방문 중 베트남 경제 발전의 심장부인 주요 산업 단지를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에서 B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조치들을 주고받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을 비롯한 핵시설들에 대한 폐기와 검증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이 평화선언이나 남북경협사업들을 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베트남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날인 26일 연설에서 이런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And we have a chance for the total denuclearization of an area of the world that was very dangerous.
매우 위험했던 세계의 한 지역, 즉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에선 서두르지 않는다는 발언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이번 정상회담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에 상당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 대신 이번 정상회담에서 영변을 비롯한 북한 내 일부 핵시설의 폐쇄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미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북한 측이 협상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과 그 이상의 시설을 폐기할 뜻을 밝혔음을 시사했습니다.
In describing to us their commitment to dismantle and destroy their plutonium and uranium.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와 파괴를 약속했다며 북한은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는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변을 넘어선 시설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전부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영변 이외에 얼마나 많은 핵시설에 대한 폐쇄를 약속하고 또 검증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주목됩니다. 이 같은 북한의 약속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를 경우 미국은 미북 관계 개선이나 경제 번영,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인도주의 지원 등과 관련된 조치들을 내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특히 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평화선언 체결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를 이뤘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의 가장 큰 관심은 제재 완화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들은 비건 대표가 이달 초 평양에서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와 만났을 당시 제재 완화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제재 완화를 완전한 비핵화와 연계시키겠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취해왔지만 일각에선 남북 경협 사업을 허용하는 등 일부 제재를 완화하거나 우회하는 방안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그리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주요 남북 경협 사업들이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상응 조치들은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종류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가 궁극적으로 미국이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냐는 전망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5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보여준다면 이는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접근법이 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we see evidence of acceptance of reciprocity, that can be evidence that there is change going on.
그러면서 북한이 일부 핵시설 폐쇄와 국제 사찰단의 현장 검증 등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에 동의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2일 열린 행사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I do think there's a couple things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put on the table. It's going to sound and look good enough for a joint statement, by the way.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위성발사장, 영변 핵시설의 폐기 등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조치들은 공동성명에서만 좋아 보일 만한 것들이란 겁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3개 시설 폐기 외에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시설을 폐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게임 전략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하원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와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큰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빅터 차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작고 점진적인 양보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후화된 풍계리 핵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를 내놓거나 핵시설의 부분적인 국제사찰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평화선언과 정치적 인정, 제재 해제, 미군 철수 등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큰 양보를 하고 나쁜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We do not cut into our alliance equities and offer those as negotiating chips to North Korea. Things like our exercises and our readiness, our troop disposition on the peninsula.
미한 동맹 관계에서 미국의 지분을 줄이면서 북한의 협상 카드로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미한 연합 훈련과 준비 태세, 한반도상의 미군 배치 등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여러 차례 방문에 협상을 했었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 등 상세한 협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eneral guiding principles for final agreement, definitions and constraints. As well as timelines and benchmarks for the negotiation process. Number two, and this is very important, an agreed pathway to recover and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준 원칙, 용어 정의와 제한 사항, 협상 과정의 시간표와 이정표가 나와야 한다면서 만일 실질적인 협상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음 정상회담이 발표될 때까지 협상은 또 답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하길 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은 2, 3개월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의원들 역시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큰 양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회의 테드 요호 공화당 간사는 과거 미국 행정부들은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고 북한은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켰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ake sure sanctions are not relieved until we get significant assurance and verification that the actions of Kim Jong-un are sincere in bringi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요호 의원은 그러면서 김정은의 행동이 진실하다는 확신과 검증이 있을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외교적 참사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 외교를 통해 김정은의 위상만 높아졌고 미한 연합 훈련은 중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Frankly, no further concessions to the North. Until we see specific reciprocation on the table. And so I hope for success, but
코널리 의원은 그러면서 협상장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상응 조치가 있을 때까지 더 이상 미국이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은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 realize this is somewhat controversial. We ought to define down our definition of success. I do not think we're going to get CIVID, complete, irrevocable, verifiable.
셔먼 소위원장은 자신의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성공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북한이 제한된 수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용인하면 북한은 핵 분열 물질을 확산하지 못할 것이고 북한이 미국에 가할 수 있는 위협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은 이틀간 열린다는 점에서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대비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으로 내 친구로 표현을 했는데요. 두 정상의 개인적 유대와 친밀감이 회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간 적어도 다섯 차례 만나게 된다죠?
예,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오늘 열리는 친교 만찬과 그에 앞선 단독회동, 이어 내일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오찬, 그리고 공동성명 서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와 같은 두 정상의 산책 등 특별 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는 두 정상이 약 5시간 정도 시간을 같이 보냈죠?
맞습니다. 당일치기로 열린 당시 회담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 산책, 공동성명, 서명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찬에는 양측에서 6 내지 7명씩이 배석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은 만찬이 포함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배석자도 각각 2명씩으로 제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화 시간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깊이도 달라진 건데요. 두 정상이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만찬이 일정에 포함된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미북 비핵화 협상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따른 톱다운,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특징입니다. 회담 개최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두 정상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정상 간 개인적 친밀감은 상호 신뢰를 높이면서 실무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통 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며 개인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를 다루는 실무 책임자들이 교체된 것도 하노이 회담의 두드러진 특징 아닌가요?
예, 앞서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대북과 대미 협상에 오랫동안 관여해온 직업 외교관들이 전면에 나섰었습니다. 성김 필리핀 주재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그들인데요. 이번에는 양측 모두 상대와의 협상 경험이 전무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무 협상 책임자가 바뀐 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예, 전문가들은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가 관료들에게 흔한 과거의 고정적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이들을 전면에 내세운 건 무엇보다 자신의 관점과 생각이 온전히 반영되게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그렇다면 두 대표에게 협상과 관련해서 상당한 권한이 주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건 대표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신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두 차례 공개하는 방식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비건 대표는 자신이 너무나 충분한 권한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비건 대표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혁철 대표는 미국의 백악관에 해당하는 국무위원회 소속인데요. 북한도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했던 김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사진을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소 비켜나 있는 것도 특징적인 것 같은데요.
예,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최근 들어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만찬 참석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의 외교 안보 핵심 참모가 대북 협상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에게 거부감이 큰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약속함으로써 미국이 제공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스콧 팁턴 공화당 하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팁턴 의원은 2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경제적 번영과 관계 정상화,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1년 전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약속하면 미국의 선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팁턴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12일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셨는데요. 행정부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We'd reached out to the administration and sent a letter encouraging them in the first meeting between
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부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실을 비롯해서 행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접촉했습니다. 행정부도 분명히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표명했고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수 있는 관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행정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이라고 하더군요. 저희도 이런 입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회담에서 푸에블로호 반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You know, I think that again it'd be a matter of showing good faith. That they do want to be able to live on peaceful terms with the U.S.
북한은 미국과 평화로운 조건 아래 협력해 나가고 싶다는 선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스처로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푸에블로호라는 이름이 비롯된 푸에블로 시가 위치한 저의 지역구 콜로라도 주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테고요. 푸에블로호는 아직도 다른 나라에 붙잡혀 있는 유일한 미 해군 선박입니다. 북한은 이 선박을 평양에 전시해놓고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오래된 북한의 군용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도 이 군용기를 돌려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미북 양측이 서로에게 중요한 것을 교환하는 형태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에블로호가 어떻게 북한에서 선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가요?
You know, they almost have a, effectively it's on water, but almost, if you will, dry docked, almost in a permanent little enclave that they.
북한 정부는 푸에블로호에서 물을 효과적으로 빼낸 뒤에 관광객들이 선박 내부를 둘러볼 수 있게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은 미국에 싸워 승리했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나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불법적으로 납포했습니다. 나포 당시 잡힌 83명의 선원 가운데 한 명은 숨졌고요. 당시 선박은 북한 해역을 침범하지 않은 채 국제법상 북한의 바다가 아닌 공해상에서 평화적으로 정례적인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푸에블로 시의 상징적 의미가 큰 선박이 북한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면 잠시 인터뷰를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장면 연결해 보내드리겠습니다.
40분부터 20분 동안 1대1 회담을 한 뒤에 7시부터 친교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네, 싱가포르 회담 후에 8개월 만에 만나는 두 정상 조금 전에 반갑게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 이들은 이제 1대1 회담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정상회담장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들이 반드시 제기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자 강제 북송, 북한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현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제기돼야 할 북한 인권 문제로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입니다.
He should demand that North Korea close the Gwangli-so and let the people in those areas return.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의 폐쇄와 수감자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아직도 4개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8만 명에서 12만 명 사이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간 이런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의 정치범들이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지난해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을 포함해 약 10만 명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처우 문제를 꼽았습니다.
We hope he would talk about the refugees being executed and in prison when they're returned.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강제로 북송된 후 북한 내 수감시설에서 처형되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이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탈북자들은 자의적 구금과 고문을 당할 뿐 아니라 대부분 처형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현장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과 국제기구가 북한 현지 조사를 하여 이렇게 앞으로 나가 방안을 상담할 수 있으면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텐데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도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여러 차례 방북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토마스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still a closed off, secretive, autocratic and cruel country. And if it claims
북한은 폐쇄되고 비밀스러우며 독재적이고 잔인한 나라라는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국경을 개방하고 진솔한 대화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유엔인권사무소와 협력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ready to engage with them t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try to let them know where are the problems on human rights.
유엔은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디에 인권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등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엔과 관여를 시작하겠다는 북한의 공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인권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을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is extremely important would be improving access to information for people inside North Korea.
킹 전 특사는 세계 다른 곳에서 북한에 관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기방송을 중단하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하고 있는 장소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긴장된 모습으로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단독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웃으면서 질문을 듣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북한은 굉장한 경제적인 잠재력이 있고 당신과 북한은 굉장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만찬이 있고 내일 일정이 있고 뭐 감사합니다. 정상회담 첫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1대1 단독회담 이후에 친교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정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 결과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가 자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4개국의 관심사를 살펴봤습니다.
남북 철도도로와 경제협력 사업 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을 활용해달라면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길이라고 설명했지만 남북경제협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속내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 광범위한 남북경협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유엔 제재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판문점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남북 긴장 완화 조치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 정부는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진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응 조치로 거론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현실화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올 봄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성격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 또 최근 쟁점이 됐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동맹 차원에서 조율해야 할 현안도 비핵화 협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정부는 지난 싱가포르 회담 전에는 종전선언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어떤 형태라도 비핵화를 가속하는 종전선언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기로 한 가운데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 최근 주목을 받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을 지켜보는 속내는 좀 더 복잡합니다. 아베 총리는 26일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도 일본은 최대 대북 현안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없습니다. 나아가 아베 정부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달라지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일본이 자칫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초점을 맞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이 일본을 제외한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도 일본엔 큰 부담입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올해 외교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양측 간 물밑 접촉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일 정상은 20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 이어 미일 외무장관도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공식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미북 대화 국면에서는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어 경제 안보에서 북한과 이해관계가 있는 두 나라는 미국과도 첨예한 현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무역에서, 러시아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과 중동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현재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중국과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설정한 제재가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바로 옆에 대규모 핵무기가 설치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과 나의 만남을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찌감치 유엔 대북 제재 완화와 다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주장한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초 차관급 회담을 열어 한반도에서 공동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또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각각 무역과 안보 문제로 미국과 여전히 충돌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극적인 진전이 나오는 것을 경계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시진핑 주석과 4차례나 회담을 한 김 위원장이 이번 귀국길에 시 주석을 만날지 주목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3월 중에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40차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환영할 만한 정치적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의 에마누엘라 델레 외교차관은 26일 이틀째 계속된 40차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mains of serious concern.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중대한 우려로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과 대화가 북한의 인권 상황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크리스토스 스틸리아 니데스 인도지원과 위기관리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이사회 회기 중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invites the HRC to approve a resolution recalling the dire human.
유럽연합은 인권 이사회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상기시키는 결의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일본 외무성의 츠지 키오토 정무차관은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앞선 결의안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계속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vious resolutions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monstrate that the international.
이어 일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 납치 문제, 조속한 해결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지 차관은 일본은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소중한 지지를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타링 마무드 아마드 외교차관은 앞서 25일 열린 회의에서 일부 정치적으로 환영할 만한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remains still on top of the global slavery index, an open doors world watch list of countries.
북한은 국제 노예 지수와 오픈 도어즈가 작성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 목록에서 여전히 세계 최악의 나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마드 차관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종교를 믿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또한 극도로 제한되고 있으며 국제 언론 매체에 접근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해 인권 이사회와 다른 인권 활동가들과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여정이 막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막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eaceful coexistence wher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ill improve and all of the Korean people will be able.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한민족 모두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번영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UN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UN 인권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주목한다며 앞으로 UN 인권기재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는 5월로 예정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을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4주일 동안 계속되는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는 11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오는 12일 회의에 출석해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에 관한 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회의 마지막 날인 22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송환한 미군 유해의 신원이 몇 주 안에 추가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국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두 명 이상의 미군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북한으로부터 반환된 미군 유해의 신원이 수주 안에 추가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사나 전쟁포로와 실종자 확인국 DPAA가 밝혔습니다. 존 버드 DPA 감식소장은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족에게 공식 통보하기 전 마지막 단계인 최종 확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두 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송환한 55개 상자에 든 유해 가운데 80% 정도가 미군으로 추측된다며 경험상으로는 50명은 넘고 100명은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는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의 유해로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DPAA가 밝혀낸 미군 신원은 총 3명으로 인디애나주 버넌의 찰스 맥데니얼 육군 상사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네시 카운트 출신의 윌리엄 존스 육군 일병, 그리고 전쟁포로 수용소에 끌려가 숨진 것으로 알려진 뉴저지주 출신 프랭크 썰리먼 육군 병장 등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한 뒤 지난 7월 27일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미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북한의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이 북한의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끊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22일 발표한 공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북한을 겨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의장국을 맡았으며 마셜 블링슬리 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부가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이 기구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 금융과 연계된 북한의 불법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에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회원국들과 관련 기구들은 자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회사나 금융기관 혹은 이들을 대신하는 행위자가 포함된 북한과의 사업이나 거래를 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 회원국들이 감시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정밀 금융 제재를 적용해 각국의 금융기관들을 북한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무기 확산 금융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 운영되고 있는 북한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대리사무소 등을 폐쇄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응 조치국에는 북한 외에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이 지난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현재 대응 조치국에는 북한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등의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성명을 토대로 자국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북한을 포함한 23개국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에 취약한 나라로 지목했으며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해 10월 31일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B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33년 2월 27일 히틀러가 독일 나치의 수상이 되고 한 달이 지난 2월 27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로 국회의사당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화재의 범인으로 24살의 네덜란드 공산주의자 반 데르 루베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순순히 자신이 단독으로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나치스 당원들이 공산당의 입지를 좁히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어 나치스 일당 독재를 확립하기 위해 공산당 활동을 금지하는 등 반대파 탄압을 강행했습니다. 공포와 억압이 만연한 가운데 나치당은 6일 뒤 실시된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히틀러는 독재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1933년 2월 27일 일어난 이날 화재로 국회의사당은 물론 독일의 민주주의도 화염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1902년 2월 27일 미국이 낳은 대문호 존 스타인백이 캘리포니아주 살리너스에서 태어납니다. 유년 시절 스타인백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돕기 위해 농장일을 거들었고 17살 때는 독학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스타인백은 등록금이 없어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고 문필 생활에 열중하게 됩니다. 스타인백은 이후 33살 때인 1935년 토르티아 대지를 발표하며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고 2년 뒤 생쥐와 인간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스타인백은 이어 1939년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분노의 포도를 발표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The depression caught us without the ability to take care of it. It took a long time for... 분노의 포도는 대공황 중에 오클라호마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한 한 가정의 역경을 통해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스타인백은 이 작품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게 됩니다. 1952년 또 하나의 명작인 에덴의 동쪽으로 문학계에서 큰 인정을 받은 스타인백은 10년 뒤 그의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스타인백은 미국 문학의 거대한 산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봄을 맞아 VOA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문이 열립니다.
In case I don't see you.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영화 속 유쾌한 이야기. Woman, walking down the 그리고 그 안에 흘러나오던 주옥 같은 곡들을 만나보는 새 프로그램 영화 동네가 매주 방송됩니다.
It was like magic.
Your sleep was in Seattle. Who lives in Seattle?
지금껏 방영된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Tom meets Summer on January 8th. This is not a love story.
폭소와 감동.
Abraham Lincoln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T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전문가들의 감상평, 그리고 감동을 더해주는 영화음악까지. 들리는 영화관 영화동네. 매주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과 월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랑과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그리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